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마지막 방문지인 일본에서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만나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재후 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오노데라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현재 북한과 전례 없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역동적인 시기에 미국과 일본의 오랜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동맹에는 절대적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이 일본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과 같이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강경화 장관과 폼페오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북미 후속 협상에 대비한 향후 추진 방안과 대응 전략을 폭넓게 협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폼페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와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밀접히 연락을 계속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 70여 년 넘게 기지로 사용했던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에는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송영무 한국국방장관 등 양국의 민관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축사에서 오늘 개관한 본부 건물은 한국에 장기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의미한다며 캠프 험프리스 건립에 미화 108억 달러가 투입됐고 이 중 한국이 90%를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90% 투자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궤질환에 걸린 직원이 또 발생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가장 최근 사례와 지난 21일 확인된 사례 모두 지난해 8월 이후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건강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5월 말경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증상이 나타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미국 공관 근무자 중에 궤질환을 앓은 직원은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심사센터를 건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28개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날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난민심사센터를 자발적 의사에 따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금융과 자동차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어제 외국인 투자 규제 항목을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줄인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중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업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은 은행업을 외국 자본에 전면 개방하고 증권과 생명보험사 등에는 외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도 간선로와 송전망 건설, 철도 운송, 주유소 등의 외자 투자 제한을 폐지하고 농업과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16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We see the tragic examples of forced labor in North Korea as well. Untold number of North Korean citizens.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져 중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고 북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16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을 비극적이라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무부가 28일 발표한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다시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북한은 2003년 이후 16년째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악의 3등급을 받은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소말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18개 나라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압제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수용소의 강제노동을 통해 정부가 인신매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노동단련 시설들과 학생들을 동원한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의 강제노동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에 대해 비극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see the tragic examples of forced labor in North Korea as well. Untold number of North Korean citizens are subjected to forced labor overseas by their own government.
폼페오 장관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예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막대한 수의 북한 시민이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해외 강제노동이 많은 경우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과 더불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부의 자금 충원과 다른 불법 활동을 위해 이런 강제노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송환될 때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과거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송환되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구타와 강제노동, 낙태, 성폭행 등 다양한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수용소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끝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과 가혹한 처벌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이동, 소통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감시요원들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 11쪽에 한복을 입고 노래하며 기타를 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나라 안팎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3쪽엔 탈북소녀 재은 씨의 이야기를 별도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재은 씨가 11살 때 아버지와 오빠들, 할머니가 숨지자 북한 당국이 재은 씨 자매를 고아원, 즉 애육원에 보냈지만 여분의 옷과 신발을 받지 못했고 목욕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비좁은 방에 45명이 넘는 아이들과 생활해야 했고 모든 고아가 오랜 시간 날마다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은 씨 자매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인신매매와의 싸움은 순전히 도덕적인 사안이나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50주년을 맞는다며 긴박한 도전 과제인 북한과 이란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핵 확산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재개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성공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에 앞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보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맺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폼페오 장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폼페오 장관은 다음 달 6일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인도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하면 세 번째가 되며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방북으로 기록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이 됩니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폼페오 장관의 다음 주 방북이 확정됐습니까?
예, 아직 언론 보도만 나왔을 뿐 미 국무부가 공식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어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과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한 점,
네.
또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에 나섰던 전직 관리들을 최근 만난 사실은 방북이 임박했음을 말해줍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다음 주에 평양을 방문한다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방북이 되는 거죠?
예, 바로 그 점이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될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특별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그동안 미북 간 합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방북이 결정된 건 이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북한 측 상대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의 방북 기간에 어떤 진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을 자진 신고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신고와 사찰, 검증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데요. 폼페오 장관은 과거 북한과 핵협상에 나섰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거의 전부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의 방북 기간에 그 한국 전쟁 중에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해 송환은 아마도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맞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밝힌 사안인 만큼 폼페오 장관이 직접 인수받게 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 이 비핵화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자, 후속 협상,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핵과 미사일 시설 신고를 포함해서 북한이 취할 단계별 비핵화 조치의 내용과 시한,
네.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와 관련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시한을 못 박지 않더라도 비핵화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로드맵 작성은 절대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이 로드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예,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이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게 될 텐데요. 양측이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배합해 실행해 나갈지를 정하는 게 로드맵입니다.
네. 자, 미북 간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상당 시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마다 폼페오 장관이 직접 나서게 되는 걸까요?
예, 폼페오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협상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실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비 때마다 북한 측 상대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은 현재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의 관계자들로 꾸려진 실무팀이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속도를 조절한다고 해도 미국과 북한 모두 올 하반기 이전에는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핵무기 일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서 해외로 반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역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 이전에 올 들어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 노선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려면 양측의 협상이라든지 비핵화 속도 좀 빨라져야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북한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28일 VOA에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의 결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를 침묵시키려 한다는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인권 운동가들과 면담한 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침묵시켜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h, I talked yesterday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ocates. I spent some time with them.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get information circulated.
로이스 위원장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전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활동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를 로이스 위원장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흐트릴까 우려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정면에 나서 지적하고 있지 않다며 탈북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인용해 문재인 행정부가 한국 내 북한 인권재단 사무소를 최근 폐쇄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인권을 너무 밀어붙일 경우 북한이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해 평화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 진전 상황과는 별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이나 로라바코 공화당 하원 의원은 28일 VOA 기자 만나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비판을 멈추도록 둬선 안 된다며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can't let people think that all criticism of North Korea has to stop in order to have peace with North Korea. In fact, that's just the opposite of what we learned in the
레이건 행정부 시절 소련과 협상할 당시에도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인권 문제를 매우 강력히 제기했으며 결국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도 같은 방식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7년 동안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북한을 단순히 공격하기보다 북한이 인권 유린과 같은 나쁜 행동을 멈출 경우 우리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면 북한의 악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긍정적인 무언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ything right now that will highlight the bad and evil parts of North.
이어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도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득권 젊은이들에게 군사적으로 통제된 사회를 끝내고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상정한 일리에나 로스 레틴텐 의원도 이날 VOA 기자 만나 로이스 위원장과의 입장을 같이 한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구심만 제기했지만 군사 옵션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지 어친슨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구원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So how h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ributed toward denuclearization?
허치슨 연구원은 28일 워싱턴 세계정치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수십 년 된 오랜 전술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직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이 실패할 때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제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미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는 듯하다며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위험한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과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과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구체적 일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열린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확신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Have we keeping strong conviction like this one, even if the of our U.S.
second presenters
last May.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입에 올리는 이는 민족 반역자라는 북한 선전 매체 서광의 게시글을 실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주변국을 위협해온 북한의 핵무기는 정권 교체 없이 제거할 수 없다면서 비밀 군사작전의 실효성을 주장했습니다.
qualitatively change this regime. And the United States keeping the strong belief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this case,
공격 대상은 현존하는 북한의 핵무기 시설과 핵과 미사일 생산 물질, 북한 주요 인물들의 자택 등입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How likely is it that a covert operation will be successful, or I think realistically, a series of covert operations would be successful? What if they're partially successful?
북한에 대한 외교가 작동하지 않은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군사작전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부분적 성공에 그칠 경우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믿을 만한 수준의 핵 개발에 나선다 하더라도 최상의 핵 재래식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국은 자국과 한국을 이로부터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Pyongyang develops credible nuclear second strike capabilities, Washington would still be able to deter.
이 교수는 또 과거 어느 누구도 핵 보유국과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을 공격한 예가 없다면서 북한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하원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서 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리 갤런 공화당 하원 의원과 제이미 레스킨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지원금 100만 달러를 27일 하원 국방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감식과 송환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은 2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앨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미군 유해 송환을 요청했고 김정은은 이에 동의했다며 현재 200여 명의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PAA가 유해를 감식하고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미국은 참전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는 약 7,700명이며 이 중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고 본부 개관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령부 본부가 자리한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미한 군 당국자들은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유엔군 겸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평택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미군이 용산에 첫 주둔한 1945년 이후 73년 만의 일입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미군과 한국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평택시대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축사에서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한편 기지 확장 건설에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Thank you most sincerely for creating this expanded base Camp Humphreys.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개관한 본부 건물은 한국에 장기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의미한다며 캠프 험프리스 건립에 미화 108억 달러가 투입됐고 이 중 한국이 90%를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project that cost nearly 10.8 billion US dollars.
그러면서 한국의 90% 투자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개관한 본부 건물은 4층 규모의 본관과 2층 규모의 별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초대 연합사령관인 존 윌리엄 베시 주니어 전 합참의장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연병장은 6.25 전쟁 당시 명예훈장을 받은 찰스 헤이워드 바커 일병의 이름을 딴 바커필드로 명명됐고 본부 건물 내 강당과 회의실 등도 6.25 전쟁 영웅인 한국군 백선엽 장군과 한국계 미군 장교인 김영옥 대령, 안수산 대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헌신과 희생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오늘의 평화와 번영은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 대한민국과 오늘 이곳에서 새롭게 문을 연 유엔군 및 주한 미군 사령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은 반드시 제거돼야 하고 남과 북은 새로운 교류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안보의 대전환기를 만들어낸 것은 한미동맹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싸우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평택기지에 근무하는 유엔사 및 주한미군 장병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임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임무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자로서 균형을 이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주한미군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평택기지는 한국과 미국이 힘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로 건설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브룩스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유엔군, 한미연합사 등 세계 군의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관한 사령부 본부는 주한미군과 유엔군 사령부며 한미연합사는 두 개 사령부와 분리돼 서울에 남게 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세 개 사령부의 관계와 역사는 얽혀 있다며 각 사령부는 이번 분리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강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새 사령부가 자리한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의 단일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약 1,400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된 이 기지에는 현재 미 8군을 비롯해 40여 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과 방송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영화관과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과 쇼핑몰 등이 운영돼 사실상 작은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과 가족, 군무원을 포함한 약 2만 3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2022년 기지 이전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이 숫자는 4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독일을 꺾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모두 발언에서 민족을 10번이나 언급하며 한 핏줄임을 강조했는데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독일에 2-0으로 승리하자 전 세계 언론과 축구 팬들이 요동했습니다.
South Korea have scored. Can you believe it? Germany are going out of this World Cup. Kim Jong-kwon 2-0 to South Korea. Incredible.
It was a stunning defeat in the World Cup Wednesday. South Korea knocked out defending world champion Germany 2-0.
세계 최강인 독일이 80년 만에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자 미국과 세계 언론은 국제축구연맹 순위 57위인 한국이 살아있는 드라마를 썼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도 비록 16강 진출이 좌절됐지만 세계 최강 독일을 이겼다는 자부심에 지금까지도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월드컵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작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독일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고 28일 현재 한국의 승리 소식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오히려 28일 한국의 북한인권재단을 반공화국 모략기구라며 해체를 촉구하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2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러시아 월드컵 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귀국했다는 소식과 자체 우표를 발행했다고 보도한 이후 28일까지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을 그렇게 강조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가 축구하는 한국의 승리에 침묵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팀이 독일 국가대표팀을 탈락시켰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축구 역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 역사에 상당히 대단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찬양할 만한 순간이 되지만 북한에서만 대단한 경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역시 뭐 북한은 정상회담할 때 뭐 민족의 화해 얘기하지만은 역시 뭐 정보를 바깥 세계 정보를 계속 그렇게 사악하게 차단하고 있고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네. 이게 온 세계가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만 월드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민족, 즉 동족을 무려 10번이나 언급하며 남북이 한 핏줄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정작 마주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스칼라트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파격적으로 하면서 뭔가 변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 미북 정상회담을 한 번, 또한 김정은이 뭐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그래서 뭐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김 씨 일가의 정체성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려는 정보를 차단하려고 그렇고 이제는 뭐 축구 월드컵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점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대북 소식통은 이번 주 VOA에 북한 정부가 공개적인 반제 반미 행사와 구호들을 감추고 있지만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고 비사회주의 단속을 더 강화하며 관련 교양 사업은 더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때문에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의 연길, 즉 이엔지까지 주민 한 명을 탈북시키려면 적어도 2만에서 3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데일리 NK 등 북한 내 소식을 전하는 매체들도 북한 당국이 여성의 치마 길이까지 단속하는 등 비사회주의 척결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터프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 때문에 앞서 VOA에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변화는 외부에 보이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개선이 그 척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월드컵 축구 경기를 녹화 방송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지만 이번 2018 월드컵 축구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28일 현재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럽연합 EU가 공동 난민 심사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난민 수용을 서로 미루던 유럽 주요국에 최근 갈등이 잦아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자 투안 제한을 대폭 해제한 소식이 있고요. 또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다는 미국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쪽 소식 보죠. 공동으로 심사하는 난민심사센터가 생기는군요.
네. 오늘 29일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민 개혁안에 대한 이 합의가 나왔습니다.
네.
세 가지가 골자인데요. EU의 28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난민심사센터를 만들고요. 유입되는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 남쪽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 나라에 난민 신청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죠. 공동 난민 심사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공식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심사와 수속을 EU가 이 공동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지중해를 건넌 난민들이 가장 처음에 닿는 이 이탈리아로 가고 육로를 택한 난민들은 EU 남쪽 경계인 그리스나 헝가리로 몰려서 이들 나라의 부담이 컸는데요. 이 공동센터 설립 계획은 EU 난민 정책의 틀을 수십 년 만에 크게 바꾸는 것이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공동센터를 세운다는 자체가 지금 큰 변화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997년에 발효된 더블린 조약 체제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 건데요.
네.
이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심사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의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헝가리 등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난민 심사 과정이 굉장히 또 까다롭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또 비용과 시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들 나라에서 반난민 정서가 커졌습니다.
네. 난민 심사는 아무래도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정말 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내전이나 압제를 피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인지
네네.
아니면 뭐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유럽에 정착하려는 경제 이민인지 그걸 가려내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EU 공동 난민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일이 될 텐데요. 이 센터를 어느 나라에 몇 군데나 세울지는 이번에 합의하지 못했고요. 또 자원하는 나라에 맡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앞으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그 이탈리아의 불만 때문에 이 난민 수용을 놓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 참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달 중순 600여 명에 탄 이 난민선을 이탈리아가 입항 거부하고
네.
또 몰타에서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탈리아 정부가 무책임하고 뭐 이기적이라고 비난까지 했고요. 그러자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이 프랑스나 독일같이 유럽 중심부 국가들이 난민을 대폭 수용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네네. 맞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또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지도자들이 긴급 회동을 갖기도 했죠.
네, 결과적으로는 공동 난민센터를 세우기는 했지만 네. 정상회의에서 합의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여서요. 이 어려운 협상이 이어졌는데 당초 정상회의 첫날인 어제 이 합의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탈리아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네.
결국 뭐 밤샘 회의를 계속한 끝에 내용을 다듬고 다듬어서 오늘 이런 형식의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낸 겁니다.
네, 합의된 개혁안이 3개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네. 두 가지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또 EU 외곽의 그 국경 경비를 강화를 해서 전체적인 난민 유입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뭐 올해 들어 지금까지 유럽에 진입한 난민 수가 4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등지에서 이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에 비하면은 뭐 줄어든 거긴 하지만 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은 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경은 어떻게 경비를 강화하는 겁니까?
네, EU 남쪽에 맞닿은 터키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난민 통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EU가 이들 나라의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합의 조항은요. 이 한 나라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전에도 뭐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에 합의한 적이 있어서
네네.
뭐 특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EU의 이런 결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난민 포용을 주장해온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일단 뭐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인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협력이 오늘의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상 간의 논쟁거리였던 난민 문제에 일단 합의한 것은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이 각국의 다른 입장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 길이 먼 그런 현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투자 제한을 대폭 풀었다고요.
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줄여서 뭐 발개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과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 가능 산업 분야를 대폭 늘린 목록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목록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63개 분야에 달했던 것이 이번에 48개로 15개가 한꺼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이 새 목록은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외국 자본에 좀 개방된 분야가 어떤 겁니까?
네, 금융과 자동차, 중공업, 전력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은 그동안 중국이 이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통제해온 분야인데요. 이번 목록에서 전격적으로 제외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행의 경우에는 외자 비율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서 외국인이 은행 지분을 100%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은행 외에 다른 금융산업에도 투자를 개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증권회사나 선물, 보험, 펀드 관리 업체들도 이 외자 지분을 51%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네.
이 같은 지분율 제한마저 이 오는 2021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외국계 은행과 외국계 증권사 또 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쪽에서는 좋은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미국 금융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유수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기회가 열린 것으로 경제 전문 매체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의 조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꾸준한 시장 개방 요구에 이 중국 당국이 응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중국이 지금 투자 개방한 분야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또 자동차와 선박, 항공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외국 회사가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뭐 합작 법인 이런 형식의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 상하이 폭스바겐, 또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베이징 현대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데 신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완성된 자동차, 이 완성차 시장을 외국인에게 완전히 연다는 겁니다.
네.
다만 특정 차종에 대해서는 50% 지분율 제한을 지킬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정부가 변화를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약속한 신개혁 개방 4대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어권 매체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반면 중국은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어서 철강과 중국산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이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세계화에 참여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상황이 실시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28일 오후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신문사인 캐피털 가젯이란 곳에서 한 명이 엽총을 난사해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아나폴리스는 이 바로 메릴랜드주의 주도입니다.
네. 희생자들이 모두 신문사 직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3명이 기자고요. 나머지 2명은 직원입니다. 사망한 기자들 가운데 2명은 편집인이었는데요. 사망자 가운데서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네네.
나머지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한편 이 다친 사람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네.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날 총격이 이날 오후 3시경에 시작이 됐는데 용의자가 총을 쏴서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총격이 시작되자 뭐 사무실 안이 아수라장이 됐고요. 많은 사람이 책상 밑으로 대피를 했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다행히 경찰이 즉각 출동을 했는데 그래서 총격전 없이 이 사무실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의 앤 아룬델 카운티의 이 윌리엄 크램프 경찰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공격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쐈다는 겁니다.
네. 이 캐피털 가젯이라는 신문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나름 역사가 있는 그 지역 언론사인데요. 뭐 1884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발행 부수가 평일판에 2만 9천 부, 그리고 주말판은 3만 4천 부 정도 되고 직원은 31명이라고 합니다.
네.
볼티모어선 미디어 그룹이 소유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용의자가 잡혔다고 하죠. 네. 누구지는 공개가 됐습니까?
네, 뭐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용의자가 올해 38살인 제러드 라모스 씨로 알려졌습니다. 28일 현지 경찰이 용의자 라모스 씨가 사는 곳을 수색했는데 라모스 씨가 5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29일 오늘이죠. 이 법정에 출두해서 인정신문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요. 그 네. 범행 동기는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확인된 건 없는데 현재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원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 2012년에 라모스 씨가 이 캐피털 가제 신문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네.
2011년에 이 신문이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길래 명예 훼손이라는 거죠?
네, 이 과거에 이 라모스 씨가 한 여성을 괴롭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동창 여성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와 이메일로 괴롭히다가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캐피탈 가젯이 피해 여성을 다룬 기사를 냈는데 바로 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이 용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용의자로서는 캐피탈 가젯 측에 이제 원한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원한에 대해서 복수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라모스 씨는 인터넷에 이 신문사에 대한 불만을 설명하는 그런 웹사이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또 캐피탈 가젯이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라모스 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28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뉴욕 경찰국은 관내에 많이 있는 언론사들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31도,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오후에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30도로 예보됩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오후에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28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4도로 예상됩니다. 6월 29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마지막 방문지인 일본에서 오노데라 이스누리 일본 방위상과 만나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오노데라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현재 북한과 전례 없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역동적인 시기에 미국과 일본의 오랜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동맹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이 일본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 폐기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북미 후속 협상에 대비한 향후 추진 방안과 대응 전략을 폭넓게 협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와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밀접히 연락을 계속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이고르 마르굴로프 차관과 올레그 버르미스 트루프 특사가 마크 램버트 과장을 만나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회동해서 핵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한 현재의 상황 인식과 전망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의 재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합동 난민 심사센터를 건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28개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날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난민심사센터를 자발적 의사에 따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원국들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들의 유입지인 터키와 난민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궤질환에 걸린 직원이 또 발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가장 최근 사례와 지난 21일 확인된 사례 모두 지난해 8월 이후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건강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5월 말경 대사관에 근무하던 중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쿠바 주재 아바나에 있는 미국 공관 근무자 중에 질환을 앓은 직원은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이 금융과 자동차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어제 외국인 투자 규제 항목을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줄인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중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업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한 신문사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총을 소지한 남성이 지역 신문사 캐피털 가제트에 연막탄과 함께 총을 난사해 기자 4명과 직원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은 용의자가 특정 인물들을 겨냥해 사전에 준비한 표적 공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